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네. 엄청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분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이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찬양대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후에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주의 백성 있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을 가볍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올 때에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온 심령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그 어느 죄도 깨끗해 씻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어서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들으며 결단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가 터닝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 또한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은 모두 가리워 주시고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성령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또 얼굴 보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니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행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그러면 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 한국에서 또 충주 지역에서 많은 재직들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예, 재직이 살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러면 전 세계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데에는 몇 명의 제자가 필요했을까요? 많은 제자가 필요하지 않았었습니다. 딱 12명. 한 명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갔지만 그 대신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세워져서 그 12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동서남북으로 달려 전하기 시작했을 때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지고 전해져서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또 그렇게 복음을 받은 우리가 타국 땅에 이민 왔지만도 이 이민 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에 오늘날과 같은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대에 찬양을 듣는데 제가 뒤에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그거 찬양만 듣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감동,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하실 때에 그때부터 삶은요, 인생은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대부분 변한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다가 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제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바드는 뭐냐면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그 뜻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종인 우리였지만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엠바서러,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대사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 주리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영혼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좌절했던 사람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소망을 얻고, 방황하던 자는 아 저쪽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방향을 찾기 시작을 하고, 혹 죄악 가운데 뭉쳐있던, 죄악 가운데 어그러져 있던 그 심령은 아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 사랑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조금이나마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의 사랑이라는 것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 언제 예배 때 이루어지더라고요. 예배 때. 저는 믿습니다. 이 앞에서 누가 찬양을 하든 누가 찬양 인도를 하든 누가 말씀을 전하든 그 순간 예수님이 중심돼서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신다면 그 예배는 반드시 영혼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예배가 이미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하니까 제가 하나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과 아십니까? 모과. 모과가 뭐지요? 모과가 모감입니다. 이 모과는요 참 이 향기가 좋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기억나는 게 부모님이 차에다 모과 하나를 딱 갖다 놓으면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오래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과는 못생길수록 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생길수록 오래될수록 향이 좋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꽃 중에 타이탄 아룸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타이탄 아룸. 혹시 그런 꽃 아십니까? 꽃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이 꽃은요,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꽃은 꽃인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어떤 화가가 이 꽃을 그려보려고 가까이 갔다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시체꽃이에요. 시체꽃. 시체꽃. 인도네시아산 꽃입니다. 쉽게 이런 데서는 구하지 못합니다. 형제들이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자매가 있습니까? 그 꽃 사다 주십시오. 네. 타이탄 아룸이라는 죄송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네. 네. 여러분 꽃이라고 해서 냄새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또 못생겼다고 해서 냄새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다면 내 겉모양이 이쁘든 안 이쁘든 내 외모가 사람들 기준에 이쁘든 안 이쁘든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아름다운 향기는 퍼지게 돼 있어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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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예수의 향기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편지가 또 돼야 돼요. 내 삶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읽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 뒤에 오는 단어가요 수도 없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얘기하자면 뭐 설교 밤새서 다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집중하기를 원하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나오는 단어인데요.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 대충 오늘 힌트가 나올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붙이기를 원하는지 그 힌트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 뒤에 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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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말을 갖다 붙일 수 있죠.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도 됩니다. 오늘 제가 집중하기 위해서 사진 하나를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진을 준비했냐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죠? 예, 예쁜 아기입니다. 누구 집 아이인지 모르지만 참 귀엽습니다. 예, 우리 집 아이는 아닙니다. 예. 예, 아기가 근데 이렇게 귀엽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울 때 보면 얼마나 아주 그냥 예, 힘든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 기저귀 갈아줘야 될 울음인 것 같아. 뭐 그렇게 막 우나요? 예, 먹다가 탁 묻히고 또 울고 예, 또 안 먹겠다고 접시 뒤집어 엎고 예, 아기들이 그렇죠. 또 아기들이 그렇게만 하는가요? 또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 제가 아기들 째려보면 무섭습니다. 예, 누구 집 아이인지 엄마가 참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예, 뭐 그것만 그런가요? 화나면 또 저런 모습도 있죠. 저 사진을 이렇게 쭉 사진 찾아갖고 보는데 우리 교회 어느 아이랑 참 많이 닮았는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사진들을 왜 준비했을까요? 이 아이들이 아주 귀엽지만 이 아이들은 울었다가 웃었다가 흘렸다가 화도 냈다가 짜증도 냈다가 그래요. 이런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아이들한테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성장, 장성한 것. 이 아이들이 자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만 있다면 물론 그 아이를 엄마, 아빠는 사랑해 줄 겁니다. 귀엽고 또 자기 자식이고 사랑은 하겠지만 이 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냥 맨날 저렇게 투정만 부린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평생 근심이 될 겁니다. 야, 이 아이가 언제 자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언제 이 우리 마음을 좀 알아줄까? 예, 그렇죠.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성숙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장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정도 되면 참 이제는 내려주셔도 됩니다. 참 열심히 하나님 섬기시고 여태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또 도약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도약해야 되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서는 누가 썼지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편하게 그냥 사역하면서 에베소서를 썼을까요? 아니요. 에베소서를 썼을 때는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예요. 감옥 안에서 썼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다 함은 자기도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편지를 썼다 하는 것은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면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담임 목사님 한국에 나가 계신데 담임 목사님이 새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이메일을 급하게 쓰셨다. 이렇게 생각해줘도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열심히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이 에베소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성경을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 여러 가지 과정을 얘기하자면 또 다른 시간대에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될 것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썼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쓰게 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쓴 사람을 저자라고 하기보다는 기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기자가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록한 사람에서 기자예요. 자기가 만들어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책을 그냥 자기가 소설 쓴 사람은 아 소설 쓴 저자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썼다고 표현할 때는 저자보다는 기자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 머리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감옥 안에서 자기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위해서 편지를 썼다. 그 동기 자체가 사람의 동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는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에베소라는 곳은 사도행전에도 보면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는 굉장히 상업이 성행한 곳이었어요. 아, 돈이 잘 벌리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처럼 여러 인종이 여러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뎀이라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었습니까? 아뎀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신전이 얼마나 컸냐면요. 기둥이요. 신전 기둥이 기둥만 100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나오는 건물이 에이 아뎀이 신전이에요.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저 우상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도 선포할 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그 어떤 권세보다도 강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복음은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귀를 열고 와서 변화되기 시작하고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소망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밤낮으로 기도로 수고로 눈물로 사역하며 성도들을 세웠던 그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곳을 사랑했겠어요. 밤낮으로 사역을 한 겁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도 밤낮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냥 김장 담그고 뭐 다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 마음에는 늘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정작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많은 지식과 많은 문화가 겹치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들이 공격을 받고 이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에베소 교회와 같지 않은 상황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문화의 흐름에서 여러 가지 종교와 철학의 흐름에서 많은 유혹과 많은 핍박 가운데서 막 흔들리는 것이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같지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합니다. 내가 편지를 쓰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이제 1장부터 6장을 쫙 살펴보면요. 아주 멋진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1장을 딱 정리하면 이 에베소서 강해를 제가 한 번에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좀 오늘은 빨라요. 전할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캐치하시면 됩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1장에서 뭘 나누냐면 신령한 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눕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여 너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 신령한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고 성도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 안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4절에 멋진 말씀 나오죠. 막힌 담을 허무셨도다. 누가? 예수께서. 하나님과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담이 있었는데 뭐에 죄라는 담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를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도다. 3장에 들어가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발 좀 알아다오.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모든 걸 알아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알아다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 인생뿐만 아니라 인생 후에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던킨도너스에 갔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요. 던킨도너스 커피가 참 맛있어서 커피를 사 마시러 갔습니다. 이 앞에 있는 던킨도너스에 가면요. 커피 사는 카운터 딱 그 앞에 보면 TV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항상 거기 CNN이나 여기 로컬 뉴스가 항상 나와요. 나오는데 목요일 저녁에 템플힐이라는 곳에서 경찰과 이 차도둑놈이 추격전을 벌이다가 이 차도둑이 가다가 세 차를 들이받아서 사람이 죽었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야, 또 무고한 생명이 저렇게 죽는구나. 또 CNN 뉴스에서 요즘에 중동지방에는 테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또 봐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비록 커피는 사고 있지만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노라 하니까 그 캐시에서 찍고 있던 그 친구가 동양 친구예요. 한국 친구인 것 같아요. 이세인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 딱 그러더라고요. Yeah, you know, life is short. Life is short. 인생은 얼마 안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But you know what? That's not the real end. 그게 진짜 끝은 아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 땅에서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의 세계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가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가장 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하면 교리에 대해서 쫙 적어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닥트린에 대해서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은혜도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희에게 주어졌도다. 그냥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사랑과 은혜로다. 와우. 자, 근데 4장부터 어떻게 전개가 되는 줄 아십니까? 4장부터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Now! 이제 너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삶 가운데 살아가라. 이제는 교리를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는 내가 배웠으니 이제 머리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는 삶 가운데 살아가라. Practice it. Act it out. Act upon it. 이제 내 삶 가운데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보면요. 이제 빛으로 살아가야 되고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5장에 넘어가면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었느냐? 가정 안에서 화목하라. 행복한 가정. 가정 이야기도 나옵니다. 신앙과 가정은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또 6장으로 넘어가면 자녀들은 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또 일터에서 또 부하 직원이 또 상사에게 또 열심히 잘 섬겨야 되고,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 가리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신실하게 해야 되고,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영적인 세계까지 얘기해서 육장 후반에 가면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배후 조종하는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기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와, 1장부터 6장 안에서요 인생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 교리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그 포인트가 4장이에요, 4장. 근데 4장 중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터닝 포인트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성령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이제 하나가 되었어. 보니까 좀 속된 말로 따로 놀았나 봐요.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않고, 또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는지를 모르고,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삶 가운데 행동은 안 옮겨지고, 혼란스러웠나 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제는 그렇게 따로 노는 거 말고 하나가 되어라. 배웠느냐 믿었느냐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이제 바로 우리 13절로 들어갑니다. 이제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13절. 그 중간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편 있으면 밑줄 주셔도 됩니다. 온전한 사람.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온전했습니까? 어디 파트 하나가 미싱하진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1장부터 6장까지 그 짧은 이 성경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의 신앙생활은 어디 하나가 미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내 가정 안에서의 관계는 어떠한지요? 우리 여기 젊은 분들 많이 있는데 젊은 분들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요? 우리 이제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출근할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 안에서 일터에서의 또 코워커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예수의 향기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삶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기 자녀들, 학생부 아이들도 있습니다. 공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네.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그걸 잘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하나님만 섬기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제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엄청나게 회개해야 될 그때가 있었어요. 아, 내가 그 면에 있어서 너무 게을렀구나.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해놓으라는 건 아닙니다. 1장부터 나오는 그 신령한 복을 받았고,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항상 우리의 삶의 1순위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방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순위는 그 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신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 직장 생활하시는 분,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아바드라는 뜻은요,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이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항상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온전한 사람은 우리 삶 두루두루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겐 성숙이 필요한 겁니다.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우리 신앙이 장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여러분 예수님 닮는 건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꼭 그렇게 닮아야 될까요? 내 신앙을 참 제한할 때가 있어요. 요 정도 하면 나 신앙생활 그래도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그래도 내가 뭐 할 만큼 하잖아요. 또 봉사도 좀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절대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닮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에 편하게 계셨어도 됐지만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 넘버원 이유죠. 우리 죄 많잖아요. 네, 죄 많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나 잘못해도 죄라고 합니다. 아주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셨죠. 미워해도 형제를 미워해도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이그샘플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도 배고플 때 배고프셨습니다. 슬프실 때 우셨습니다. 그런 사람의 몸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이그샘플이 되어주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 피곤하실 때 주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나도 참 모를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이그샘플이 되어주셔서 내 앞에서 열심히 뛰어가 주셔서 내가 그 예수님 뒤를 열심히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네 저는 신앙생활 예수님 닮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나오지요. 그럼 그렇게 조금씩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발전하는 신앙, 성숙하는 신앙은 뭐냐? Day by day, step by step.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 조금 더 닮았다면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조금 후퇴했다, 내가 조금 멀어졌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장이 스톱되기 원치 않습니다. 아까 그림 보였지만 물론 아기가 귀엽지만 그 아기가 그렇게 그냥 울고 투정 부리는 그 아기로 평생을 산다면 얼마나 부모님 마음에 그늘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예수님이 오죽하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주셨겠어요. 팔복. 적어도 팔복에 하나라도 오늘 해보려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구하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도 할 것이고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하리라.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에 그런 성도님들 많아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어제도 제가 네, 기쁨구역 구역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아, 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요즘에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예, 그거에 대해서, 사단원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이 사단원에 이구합니다.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요. 저 어르신께서, 그 예수님도 늦게 믿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연세도 많으신 어르신,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쫙 나누시는데, 제가 그 말씀에 완전히 제가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제가 오히려 부끄러웠어요. 뭐라고 나누시냐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내 고집이 죽지 않아서, 내 자존심이 죽지 않아서, 내 교만함이 죽지 않아서, 여태까지 내가 그냥 살아오려고 했는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죽어야 내 가정이, 내 후손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냥 전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요. 그 80살이 넘으신 분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요. 참 겸손해지게 돼요. 뭡니까? 예수를 닮으려면 내가 없어지고 예수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WJD.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미국 갓 온 청년이 WWJD가 무슨 뜻이냐 했더니 아주 멋지게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What was Jesus doing? What was Jesus doing?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 No.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심플하죠. 심플한데 그 WWJD만 다 기억해서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행동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천국과 땅 차이가 납니다. 참 신기해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인 것 같아요. 나에게는 나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지만 나는 그렇다고 뭐 훤칠난 사람도 아니지만 그저 그 심플한 겸손한 기도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그 기도를 했을 때 바로 답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머리가 깜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게 그런 자세로 그런 기도하면서 조금씩 조심스럽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리로 와봐라 하고서 했을 때 그 배 밖에서 물로 발 한 발자국 내딛었을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내딛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나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뒤에 결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나요.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피스메이킹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딱 정신 차려보니까 이렇게 해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됐네. 하나님을 만나게 됐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고백이 내 자아가 죽어야 내 가정과 내 후손들이 행복하겠습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나를 내려놓으면서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너희가 장성해야 된다. 이제는 너희가 성숙해야 된다. 이제는 너희가 성장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에게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다음 14절에 나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어린아이는 외부의 공격이 들어올 때에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울 수는 있고 답답함을 호소할 수는 있겠지만 공격이 들어올 때에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자기를 속이려고 할 때에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사탕이랑 초콜릿 이렇게 입고서는 뭐 할래?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딱 가져갑니다. 비싼 건 초콜릿인데 그냥 싸구려 그 사탕 갖고 좋아한다고 해요.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어린 아이들이 아프리카 아이들이요.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놀고 있었대요. 근데 탐험가들이 옛날 얘기라고 합니다. 탐험가들이 가갖고 껌 하나 딱 주면서 이거 한번 딱 먹어보고 야 씹어봐. 쫙쫙쫙쫙 씹으면 맛있지. 그 쓸모없는 돌 놔주고 너희 껌 가져라. 껌 가고 다이아몬드랑 바꾸치기하고 그랬대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이아몬드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서 다이아몬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성경이 몇천 년 전에 쓰여졌지만 지금까지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나라를 바꿨고 사회를 바꿨고 개념을 바꿨고 이념을 바꾼 인생을 바꾼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많은 때 어떻게요? 이 마귀는 사람의 지식이라는 사람의 문화라는 그장 그 시대의 풍조 문화라는 풍조를 통해서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여기는 괴휼이라고 나오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속임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괴휼이라는 단어를 요즘 잘 안 쓰죠. 속임수, 가진 속임수로 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우리 신앙을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니까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가 누가 속았는지 아십니까? 일단 하와가 속았어요. 하와가 그 속임수에 속았습니다. 또 누가 속았습니까? 삼손이라는 사람도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큰 힘을, 민족과 나라를 구원해야 된다고 주신 그 힘을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람은 힘 자랑하는 데만 써버렸어요. 그 힘이 어디서 온지도 몰랐어요. 그 힘 자랑하는 데만 쏟아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데릴라라는 눈에 보이는 한 여인에게 다 속아서 그 머리가 다 잘려버립니다. 속은 거예요. 가룟유다는 속았습니다. 가룟유다는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그 한순간에 자기의 감정과 한순간에 자기 들어오는 그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가 바라야겠다. 예수님을 바라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로 전하는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에게 그런 아픔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제자 중에 데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데마라는 제자. 와, 사도 바울의 제자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그 데마는 어떻게 하죠? 열심히 배우다가 정말 이제 디모데처럼, 이 디모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았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되려고 막 훈련 받다가 데마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여 어떻게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네.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 잘 속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gullible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gullible. 예. He's very gullible. 예. She is very gullible. 잘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잘 속는 사람인가 안 속는 사람인가? 순진해서 옆 사람이 이렇다 하면 이렇게 들어주는 거 그건 좀 괜찮다고 봐요. 말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아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게 하려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 인생에 덫을 놓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이 풍파 앞에 막 흔들리게 하는 그 마귀에게 잘 속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지혜로운 자,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자 되어서 잘 분별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분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린아이 같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 안 계시고 저 아데미가 신인가? 이거 아니고 또 저게 맞는가? 막 흔들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 안에 있는 온갖 생각과 온갖 감정을 딱 부인하고,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십자가 나는 지고 나는 주를 따르련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닥추린 정말 교리를 가리켰던 이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솔직히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해 동안 정말 기도와 눈물로 수고로 가리켰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잘 훈련받은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숙하지 않으니까 그저 어린아이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배고픔은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더움은 울어버리는 거예요. 추움은 울어버리는 거예요. 먹다가 떨어뜨리면 울어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하나 주면 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뭐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부탁합니다. 내가 잘 속는 사람인가? 마귀에게 잘 속는 사람인가? 아닌가?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제 처방전을 줍니다. 이제 어떤지 진단을 해줬으니까 이제 처방전을 줘야죠. 처방전은 이제 어떻게 하면 성숙하고 장성할 수 있는가? 15절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예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이 참된 것의 뜻은요, 영어로 보면 true라고 하거든요. true라고 하는데, 원래 히브리어 보면은 알레듀오라는 뜻입니다. 알레듀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지요. 알레듀오. 예. 많이 들어보셨죠? 결혼해두오. 예. 결혼정보회사죠. 예.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알레듀오라는 뜻은 뭐냐면, 진실이 말과 행동을 같이 하다. 뭐냐면 말은 진실한데 행동은 진실하지 않은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은 진실한데 말은 진실하지 않은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진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사람. 사랑과 진실. 어디 뭐 드라마 이야기도 같은데 사랑과 진실.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만 오는 줄 아시죠?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과 진실.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어느 성경 어느 목사님이 논문을 쓸 때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그 서베이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성도들이 진실한가, 얼마나 성도들이 진실한가 서베이를 했는데요. 참 이게요, 우리가 회개할 일입니다. 정말 진실하지 못하대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뭐 우리 세소망께 성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넘버원 뭐냐면 기도할게.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고서는 그냥 잊어버린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만나면 어땠어? 그러면 상대방이 기도해 주셨어요. 정말 일들이 잘 해결됐어요. 그러면 봐, 기도하니까 되지. 그러고 쑥 넘어가고. 안 되면은 아유 내가 기도가 부족하나 더 기도할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거짓말 뭘까요? 연락할게. 새신자 만났으면 내가 주중에 연락할게요. 연락 거의 안 한대요.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뭐 가다 보면 계속 할게요. 사랑할게요 주님. 오늘 찬양할 때도 사랑합니다. 나도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용서할게요. 주님 더 열심히 살을게요. 주님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찬송할게요. 이 참 진실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완성품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왜? 완성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냐면 하나님 안에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진실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행동한 것과 저기서 행동하는 것이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요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정말 힘든 거예요. 제가 우리 새소망교회 우리 사역자들 이렇게 뵈면요 제가 참 존경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뭐 우리 보면요 참 진실하세요. 여기서나 저기서나 다 똑같으세요. 제가 그래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진실한 게 정말 중요해요. 완성품은 없습니다. 진실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려고 하면 여러분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압니다. 아이들 중에요 발전하고 성숙을 빨리 그래도 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솔직한 아이예요. 솔직한 아이. 그런데 그 아이가 변명을 막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절대로 성숙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부모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송진영 강도사님이요. 이 유스 사역에는 그래도 참 전문가신데, 송진영 강도사님과 이렇게 대화할 때 나누는 것이 뭐냐면, 부모님들, 아이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꾸 부모님이 구박해서 그게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본인은 악한 의도는 아닌데, 이 거짓말하면 그 습관이 되면 자기 약점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거짓은 자기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거짓됨이 하나님 앞에서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살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주님 내 힘으로는 저 죄를 내가 못 이겼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가 저거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근데 많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불감증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만성이 돼버려요. 자꾸 그냥 죄를 지어도 지나가고, 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미우니까 구원하셨는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셨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얼마나 그 사랑이 놀라운지요. 지금도요. 저 전 세계 가운데 그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들도 구원함을 체험하고 그들 마음에 그 전에 체험해보던 기쁨과 평강과 그들에게 꿈이 생기고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도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기에는요 행복과 기쁨이 있어서 마을 전체가 구원을 받고 그 가운데 아이들이 꿈을 갖고 자라고 여기 우리 마이카 자매들도 있지만 마이카 자매들과 또 어떻게 연결되고 거기 가서 또 미술로 그 아이들 그 심리를 치료해주고. 또 이 악기를 든 자들은 또 이 저 남미에 가서 또 그 콘서트도 해주고 해줘. 그게 왜 그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많은 때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한 나머지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못함에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불감증이 생겼어요. 아, 괜찮겠지 뭐.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괜찮겠지 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역사 가운데 한참 참혹한 장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중세기에 유럽에 약 7,500만 명에서 2억 명을 죽게 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뭐죠? 흑사병. 흑사병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그 당시에 7,500만 명에서 2억 명을 그냥 죽게 한 거예요. 흑사병. 참 무서운 병이에요. 뭐 괴질이라고도 하고도 하는데, 여러분, 그 흑사병이요. 대단한 병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 병은 오늘날 과학자와 오늘날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위생만 잘 지켰으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전염이 됐냐면 패스트균이라고 하죠. 패스트균을 가진 쥐를 쥐가 있으면 그 쥐가 다니다가 벼룩을 만나서 벼룩이 그 쥐에게 그 피를 빼먹고 그 벼룩이 또 사람에게 가서 딱 쏘면 그 사람이 그걸 걸리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 걸린 사람이 손도 안 닦고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이빨도 안 닦고 그 당시엔 이빨 닦는 게 없겠지만 그런 비위생적인 삶을 사니까 이 전염병이요 불길같이 번진 겁니다. 만약 그때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서 손을 잘 닦고 깨끗이 살고 쥐 안 돌아다니게 하고 쥐도 좀 놓고 그랬다면 그리고 그게 그때만 얘기 아닙니다. 오늘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손만 잘 닦아도요 감기 안 걸립니다. 손만 잘 닦아도요 식중독균 90%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기 잘 걸리시는 분들은 손 안 닦으시는 분들. 네. 제가 뭘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위생만 잘 챙겨도 그렇게 병에 안 걸린대요. 육신이. 하물며 우리의 영혼도. 그 위생을 잘 지키면 늘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죄를 졌을 때에 바로 회개해서 깨끗이 씻고 한다면, 여러분, 질병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오늘날 문화가 오염됐다고요? 물론 오염됐습니다. 얼마나 오염됐는지요? 제가요, 이렇게 어떤 이런 정보 찾으려고 인터넷 뒤지는 것도 정말 무서워요. 막 예측하지 못했던 사진들이 막 올라오면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그때마다 회개합니다.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딜릿 누르고, 오, 주여 용서하소서. 얼마나.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요. 죄송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들을 던지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줄 몰라요. 그게 왜 그래요? 이미 이 안에 이 너무 더러운 상태가 편해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와우 지저스, 아까는 와우 지저스였죠. 만약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면, What if Jesus was here? What if Jesus is here? 예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면, 아니 예수님은 지금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는 하늘과 땅이 됩니다. 어린아이는 그 분간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오직 자기 필요, 내가 지금 느끼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나의 그냥 육신이 이야기하는 거에 바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 내가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어떤 이런 감정과 생각과 환란을 겪은다 할지라도 때와 장소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What if Jesus is here? 예수님이 여기에 함께 하셨다면 항상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레듀오. 아레듀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삶 가운데 진실함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게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십시오. 잘못한 게 있습니까? 갖고 나오십시오. 궁금한 게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일단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 귀한 성도와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셨으면 우리는 아마 지금도 딱 자기 갈 길을 사느라고 정신없이 헤매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뭐가 좋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에 내 마음에 근심이라는 무거운 점을 졌을 때에 그분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나는 이거 감당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가장 놀라운 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 살아가는 마음을 다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내게 가져와라. 내가 용서해 줄게. 죄에서 그 자유함을 입은 그 자유함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처럼 산다면 여러분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회복과 소망과 꿈과 희망이 내가 가는 곳마다 전파되지 않을까요? 내가 가는 일터에서 전파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의 사업장을 자주 가보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가면 제가 참 감동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 가보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같이 가보면 그 주위에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진실한 사람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 뒤에 붙는 좋은 말들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성숙할 때에 예수의 향기가 되고 성숙할 때에 사랑하게 되고 성숙할 때에 용서하게 되고 성숙할 때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성숙할 때에 기도하게 되고 성숙할 때에 용서하게 되고 성숙할 때에 소망을 갖게 되고 성숙할 때에 세상을 고치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이 사랑과 진실이 없어서 많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내 안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나를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닮는 것에 하나님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에서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신 그분을 닮아감으로써 나도 그분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있습니까? 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생각하며 왜 그 사람은 예수님 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보기 위해 하나님 이 말씀 나누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닮으면 하나님 그때부터 십자가의 역사,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런 전도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